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9월 9일 월요일, 마지막 만찬. 마가복음 14장 22에서 31절과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12절은 이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념 예식을 세우신다. 이는 유대인의 유월절 예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는 언약을 체결할 때 백성에게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라고 말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는 유월절 식사의 어린 양이 없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주의 만찬의 떡은 그분의 몸을 상징한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고 만찬의 잔은 이것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만찬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그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여 칼이 목자를 치고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목자시고 제자들은 양이다. 적나라하고 우울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다시 나누시며 소망의 말씀을 더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 예언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청년에 의해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둘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일이며 특별히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중한 말투를 이어가시며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당신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장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훈입니다. 성만찬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식을 통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로 새로 세우신 언약을 의미한다. 묵상.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무슨 이유이든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적용.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이것을 통해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함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기보다는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시대의 소망 673. 제자들의 배반과 그리스도의 부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랑은 연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내의 모습을 더 깊이 생각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기 다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사기의 서론으로서 창세기와 사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서를 분수령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갈려진다 그랬습니다. 첫 부분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의 이상과 꿈이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여호수아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을 상실하고 이스라엘은 해체되고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시대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와 사사기와 열왕기하는 각각의 부분이 선두에 있는 한 책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창세기가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사사기가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두 기관 차인 창세기와 사사기는 그 이끄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요셉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또 창세기 26장 5절에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였다면 사사기의 특징은 그 정반대입니다. 말씀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와 사사기를 두 역사의 기관차가 되는 창세기와 사사기를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와 여호수아를 이끌어가는 서론의 역할을 하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정말 순행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역행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세기는 부정적인 이야기, 이 아담의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사사기는 긍정적인 이야기, 사사기 초반부에 있는 사사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기도원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부로 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인물을 살펴보면 이 창세기는 요셉은 가장 큰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고 또 사사기의 마지막 인물은 삼손은 가장 큰 힘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을 어디에 쓰느냐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가장 높이 올려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삼손 때문에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결국은 민족도 구하지 못하고 나라가 산산 부서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사사기의 구조를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해서 비교해 보면 그 이야기를 또 그 반전을 뚜렷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도 놀라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렇게 일곱 가지 이야기로 창세기는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이 놀랍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스라엘 이야기와 노아는 요셉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은 야곱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중심에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일곱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그런데 온니엘은 삼손과 에훗은 입다와 드보라는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중간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이 사사기는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에서 부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아담과 이스라엘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온니엘과 삼손의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은 아담과 이스라엘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아는 이래 하나님처럼 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해를 더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파괴됩니다. 결국은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아담의 맞상대가 되는 이스라엘은 요셉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려는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곧이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됩니다. 결국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희망적입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은 온니엘과 삼손입니다. 온니엘은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그러한 또 그러한 믿음의 여인 동족 안에 악사를 얻습니다. 온니엘은 그로 인해서 땅을 얻고 그 땅을 누립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사적으로 보이는 군더더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온니엘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삼손은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쓸데없이 긴 이야기, 사적들이 너무나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에서 노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고 에훗과 입다 이야기가 대칭을 이룹니다. 노아와 요셉은 모두 전세계적인 재난, 즉 노아는 홍수, 요셉은 기근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씨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음식을 준비하여 인류를 구원하였더라면 요셉은 창고에 음식을 준비함으로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70개의 민족으로 노아의 후손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면 야곱의 후손 70명이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사사인 에굿은 모아방 에글론을 18년간 섬기고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은 암몬 왕에게 18년간 억압을 당합니다. 또한 에훗은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모압인을 죽입니다. 입다는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동족 에브라임을 죽입니다. 이방인을 죽이는 긍정적인 이야기에서 동족을 살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사사기는 그 이야기가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칭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고 창세기에서는 사사기에서는 드보라와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지만 그들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 경로는 밧단 아람, 가나안, 애굽으로 야곱의 여행 경로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장소인 세겜, 베델, 헤브론이 야곱과 동일하고 오직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은 점도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남자 족장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유일한 남자 족장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동일하게 그려가는 이유는 두 사람이 다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변화된 이름인 많은 민족의 아버지에 걸맞는 세계를 품고 나아가며 야곱 역시 그의 변화된 이름인 이스라엘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 초점이 옮겨집니다. 사사기에서 드보라의 바락의 이야기는 여인들이 두각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에는 여인 야엘이 이방인 시스라를 맷돌로 죽인 반면에 최초의 왕권을 주장한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번째 대칭은 창세기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중심은 인간적으로 유약해 보이나 신앙적으로는 강인한 인물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전생애가 조용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여건의 환경의 어려움, 즉 기근, 이방인, 불임 이런 것을 가볍게 이겨내면서 온통 축복을 누리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안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이동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주 길게 펼쳐집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예표하면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약속의 땅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땅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아는 아담과 하와를 재현해서 약속의 땅에서 순종함으로 그 땅에 머물면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즉 창세기는 그 중심인 이삭 이야기에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중심인 기드온에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전반부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동족을 해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인물이 되며 그의 말년은 백여자로 보냅니다. 그럼 무엇이 기드온의 삶을 긍정에서 부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기드온의 전반부의 긍정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전쟁에서 기드온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힘과 영향력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또한 군사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굉장히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인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신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여호와께서 그 적들로 서로 칼날로 치게 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였다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기드온은 그랬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전쟁할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싸운 게 누군데 에브라임은 다 된 밥에 숟가락이나 얹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드온은 미디안 두 방백을 잡아 죽인 에브라임을 한껏 칭찬해 주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모든 공로를 에브라임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동족 상잔을 하지 아니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노염이 풀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최고가 되려고 했다 그러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연합의 결과였습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전반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욕망을 구하면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기드온 자신은 왕처럼 군림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평화와 화평이 사라지고 동족 간의 분열과 죽음이 불러왔습니다. 사사기의 전환점이 된 기드온이 후반부의 삶이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신의 독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 참된 독립은 완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하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의 의견을 형성하도록 이끕니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혹은 불신앙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불경건한 동료들의 트집과 조롱에 맞서서 복음의 신성한 진리들을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변호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점들을 줄줄 늘어놓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종교, 도덕성, 그리고 덕성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경우 정신의 진정한 독립성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조롱이 건전한 논증에 대한 빈약한 대체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사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에게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자 배후에 있어서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 곧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사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에게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다른 환경에 처했더라면 뭔가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자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섭리를 통해서 그들이 처하게 된 환경에서 일함으로써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일해야 할 연장으로서 환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는 환경을 지배하여야 하며 환경이 그를 지배하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독립심과 개인적인 능력은 현재 필요한 자질들입니다. 개인적 특성을 없앨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조절되고 세련되고 향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 행동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견해가 일치하며 한마음이 되고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개성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가 개인의 자주권을 행사할 한계를 정할 올바른 재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에게 연합과 겸손에 대해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탄원하노니 일편단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그대의 의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대의 능력으로 삼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그대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는 충실하게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대는 작은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더 큰 책임을 성실하게 행할 습관을 습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을 자주 별 관심 없이 지나쳐버리지만 품성을 꼴짓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생애의 모든 사건은 선을 위해서든지 악을 위해서든지 중대합니다. 마음은 어떤 어려운 직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날마다의 시험들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련의 날과 위험의 날들에 그대는 모든 적대적인 영향들에 상관하지 않고 의의를 위하여 확고하게 서도록 방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중심적이며 고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감정이입을 하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본,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의 품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피곤한 발길을 위하여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평탄한 길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 관심은 항상 굴복시켜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용할 여지가 주어지면 지성을 위축시키고 마음을 경박하게 만들고 도덕성 능력을 약화시키는 지배 세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망이 이르러 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했으며 자신을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일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평가하여 자신을 낮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지적인 면에서 실패자입니다. 이기심은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의 결여로서 그것의 존재는 인간의 행복의 파멸을 뜻하며 인간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그것을 품는 자들은 믿음의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당시처럼 오늘날도 사탄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렵고 무서운 역사를 식별하고 저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기심은 원칙을 왜곡했으며 감각을 혼란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비춰오는 모든 빛이 있음에도 그토록 이상한 사상들을 지지하고 진리의 정신과 실천으로부터 그토록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천부적인 권리까지 빼앗아버리려는 결심을 갖고 많은 임금을 움켜쥐려는 욕구는 사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뜻과 길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그의 깃발 아래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심하고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덫에 걸린 사람들을 거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릇된 원칙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 영향이 해롭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말렉과 싸우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8장 1절.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에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신앙. 그대의 형제 자매들은 그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대가 승리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만일 예수께서 아신다면, 그분께서 그대의 신실한 노력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대의 생애는 철저한 개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그대를 도우라고 하신다. 그대는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해야 한다. 말하는 고삐를 놓칠 유혹을 받을 때 기록하는 천사가 모든 말을 적고 있음을 기억하라. 책에 기록된 모든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는다면 그대는 언젠가 다시 그것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그대는 하늘에 더럽혀진 기록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회개가 간합된다. 감정에 사로잡혀 말하게 될 때 입을 막으라. 말을 내지 말라.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 하늘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며 악한 천사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들은 그대가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누를 끼치게 하며 그대의 영혼을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대는 특별히 그대가 부모님께 불효한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들을 향해 거북한 태도를 보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것은 순전히 사단의 정신이다. 그대는 그대의 모친이 그대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였다. 그대는 혐오감, 불경, 미움, 악의, 시기, 질투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들은 행동으로 나타나 그들을 고통과 궁핍 가운데 빠뜨렸다. 그대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그대의 감정은 변덕스럽다. 어떤 때에는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가 부모님의 잘못을 보면 굳게 다치고 천사들은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없게 된다. 악한 귀신이 그대를 조종하고 그대는 부모님을 혐오스러워하며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불손한 말을 들으셨고 부모님께 대한 불친절한 행위를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들을 공경하라고 명하셨다. 그대가 이 큰 죄를 보지 못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대는 악한 길로 떨어질 때까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하시며 그 필요를 느끼신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궁핍과 가련함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의 능력에 열렬히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도우실 것이다. 축복하시고 그대에게 힘을 나눠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대는 자신을 돌아보겠는가? 그대는 그대의 뜻과 길을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구하겠는가? 이 가련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는 이런 식으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의 주위 사람들은 그대와 교제함으로 행복을 얻지 못한다. 그대는 실로 엄청난 불행을 쌓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사는 삶은 큰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가? 자신을 죽이고 마음을 바꾸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그대를 치료하시게 하라. 그분께서는 그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대가 그분의 정하신 길로 구원받기를 동의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를 도우셔서 그대가 모든 잘못을 보고 고치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엘 형제여, 그대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그대의 말을 조심하라. 사단이 그대를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그대는 사업상 실수가 있다. 그대는 사업을 경홀히 한다. 그대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빨리 끝낸다. 잘 되지도 않는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대에게는 철저함이 없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멋과 질서를 길러야 한다. 이왕 해야 할 것은 잘 해야 한다. 그대가 사업에서 신실성이 부족하면 신앙 생활에서도 부족할 것이며 하나님의 날에 성전 저울에서 그대의 부족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 결핍은 그대의 신앙에 해가 된다. 불신자들이 그것을 부정직이라고 책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교인이 되지 않겠다. 사람들이 그대의 일을 검토해보고 인내력이나 맵시나 짜임새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대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그 일에 관하여 심한 말들이 많게 될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